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주 관심사면서도 또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번성하고 생육하라 그러시고요. 또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복을 받고 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머릿속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뜻을 벗어나서 사람의 뜻으로 이제 복을 구하게 됐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전형적인 예는 중세기죠. 중세기 초대교회 지나서 중세기 교회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 지상적인 복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물질을 모으게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돈을 많이 헌금하면서부터 교회가 굉장히 부강해지고 성도들도 관심이 영적인 축복보다는 물질적인 복에 눌리게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또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과 전혀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뭐냐면 복에 대한 개념을, 복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쳐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을 받아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또는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받을 복, 유업의 복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께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내용이 다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유업의 복들의 목록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난주 강의에서 다뤘던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의 복 중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재례 종교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복에 치우쳐서 맨날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 늘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거 이런 일을 계속 하면은 세월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못 받고 말아요. 또 어떤 분이 요즘 저희 집에 손님 많은데 오셔서 하시는 분이 뭐 80세가 넘으신 분인데 평생을 교회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상 대도로 내려오면서 예수 믿는 가정이고. 근데 그분 말씀이 뭐냐면, 참, 목사로서 듣기에 참 힘든 말씀 하시더라고. 뭐냐면,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친대요. 그렇게 해서 자기 80평생 동안 배우고 듣고 한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었다. 기복신앙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었다. 근데 점차 자기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잘못 배운 것이고 잘못 가르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참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고서 제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용서를 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야말로 80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엉뚱한 복을 구하다가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유업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고 거기서 오는 기쁨과 승리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겠죠. 지난 시간에 다룬 아브라함의 유업이 뭐냐면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적인 증가와 개인적인 축복, 또 명예로운 이름을 얻는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오늘 다룰 부분은 그 나머지 부분들이죠.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그것이 자기의 소명이고 그것이 자기가 받은 유업의 복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자세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또 복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의 범위가 전 세계적이다 하는 것을 거기에 목록에 담았는데 오늘 그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데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께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통로로서 쓰임을 받는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칭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죠. 그 이방인들께도 꼭 같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 같은 칭의 구원을 받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그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칭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믿음으로 자신의 주와 대속주로 믿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칭의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해서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와 같은 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서 받아들여서 그래서 구원의 복을 받도록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한 번도 안 됐다.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됩니다. 복음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 믿은 복음을 실생활 속에서 내가 적용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복음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에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복음 생활이 없어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자기 복만 챙기려고 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지 복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 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이 의가 드러나요. 복음 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이 옳은 것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대부분 잘 못하고 전혀 아닌 것으로 살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복이 된다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복이 될지라 명령이면서 이것이 또한 소명입니다. 또 확실한 약속을 강조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이고 명령이에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플랜 가운데 이것을 정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서 이것을 취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오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칭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상들이, 유업의 복들이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안일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실현되고 유업의 통로가 되는 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삭을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애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시련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유혹도 당했고 또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스마엘을 낳고 그랬죠. 그렇지만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흘러나가는 통로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의 맡아야 할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이 유업의 약속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실현되는가? 내가 유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큰 원칙은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는 걸 생각하고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을 받는 길,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생활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 유업을 하나님께서는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이제 약속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데 만일 그런 유업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게 또 뭔지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유업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의 개념 자체가 재례종교적이고 기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유업의 복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또 유업의 복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주여주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자비를 믿습니다. 막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막 봐주시겠죠. 이런 식의 그 생각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업이라는 것은 조건부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써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작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내가 이러한 일에 있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가면서 깨달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힘써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지연과 낙심과 시험과 위험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침체와 낙담과 마귀의 방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들은 너에게도 준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업을, 유업의 약속을 향해서 힘써 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시고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그래서 유업의 복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뭐 아브라함이 뭐 엄청나게 위대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 하나님 주시기로 하는 유업의 복을 이제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출발점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는 일을 만일 아브라함을 반대하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을 환영하지 않으면은 그 길이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일으키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척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서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정권 대사와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신뢰하고 보호를 합니다. 국가에서 대사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사들을 멸시하고 박해를 한다면 그 나라를 박해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대표하는 그 나라를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대사를 존중하고 귀히 여긴다면 그 대사를 보낸 그 나라의 대통령을 존중하고 그 나라를 공대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제자들은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숙한 말씀이죠. 결국은 우리를 반대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화를 자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야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주 오용을 하는데 그 오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냥 일반 신자들이라기보다는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리더의 어떤 권위를 세우고 리더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은 일반 성도들이 굉장히 좀 기가 죽는다 할까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105편 15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 또 목사님에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인데 그 안 좋습니다. 예, 아무개도 그 목사님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그 안 좋은 일을 당하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렇지만 목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이 같은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섭섭하게 하는 일들을 놓고 이 본문을 갖다 들이대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할 말이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목사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면 일반 성도는 기름 부음을 안 받아요. 그럼 뭐 받은 건 뭔가요? 의도적인 오용이죠. 이런 것은. 그래서 목회자든지 일반 성도들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종의 일이란 주인이 시키는 일체의 봉사와 섬김을 포함합니다. 자신이 받은 소명에 충실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목사라는 명칭만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본 시편에서 105편 15절이죠. 거기서 말하는 기름 부은 자라고 했을 때 우리 말 성경에는 단수로 나와요. 근데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복수로 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 사람만 가르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 영어 성경만 봐도 훨씬 낫게 번역이 되는데 anointed ones 복수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면 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제가 그래서 증명해 드리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 속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기서 말하는 너희는 일반 신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렇죠? 뭐 선지자에게도 그랬고요. 왕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일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성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안에 목사도 들어가고 장로도 들어가고 집사 들어가고 뭐 직책이 있든 없든 일반 성도들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서 믿고서 구원을 받은 의롭게 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권층이 나서서 내가 기름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뭐 그 사람이 이렇건 저렇건 하니 무조건 거기다가 그 권위를 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그 사고방식이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본문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 그것을 인용하고서 위협하는 말로 써서는 안 되겠죠.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후손이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주신 그 유업의 약속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그 유업이 가져오는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유업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전 세계적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복음으로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죠. 이방의 빛이 되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지 않았잖아요. 그거 실패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귀한 사명을 저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근데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유업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의 개념이 그 파라다임이 좀 이렇게 시프트가 되어요. 늘 복복하면은 그냥 내 자식 잘 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 나의 뭐 사업자가 뭐 잘 되고 뭐 그런 데만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그는 그 복을 추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을 못 받는 사람이 되고 평생 귀찮은 라이프를 하면서 유업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믿음의 승리나 확신이나 평강이나 이런 것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뭐 위대한 정치가나 세계적 명성을 가진 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뭐 아무리 작아도 어둠이 다 빛이잖아요. 안디불 작은 것이라도 사람이 길잡이가 되잖아요. 저기서 반짝반짝 하는 거 봐도 벌써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작은 불빛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작은 반딧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반딧불이 다 모이면 큰 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리 작은 반딧불이라도 빛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세요. 아세요.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커다란 불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대불빛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든지 크게 하고 혼자 다 해버리고 그걸 좋아하는데 그냥 아브라함에게 불빛이 되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친 불빛이 사실은 그 자기 세대에 다 빛을 보지 못했죠. 아브라함 자신은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 엄청난 그 축복을 자기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었겠어요. 그냥 여러 세대가 지난 후였죠. 우리 세대에 그 비친 불이 반딧불이 멀리 퍼져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그 불빛은 멀리 멀리 갈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 불빛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한상을 주실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길잡이 되고 소량의 소금이라도 음식 맛을 바꿔놓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진리와 거룩의 빛을 비추고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돌리게 하라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 주께 영광이 되고 뭐 주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을 통해서예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먼저 구하라.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분부하신 거죠.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 산상보훈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산상보훈의 삶의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사는 자는 복 있는 자라 그죠. 행복한 자라 그죠. 복이 있다 하는 것은 행복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행복이라는 말을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업의 길을 걸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는 복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뭐 외부적으로 물질적으로 뭐가 많고 그래야 그것이 복 많이 받았다. 아이고 복도 많지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복이 있다고 그러시지 않아요. 산상보훈에 사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와 같이 살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밝아져요. 어떻게 밝아집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됐어요? 크리스천들이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삶을 살았어요. 산상본의 삶을 살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보고서도 그것을 견딜 줄 알고 참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의 선한 행실을 로마 사람들이 보고서 결국은 거기에 압도됐던 것이에요. 유럽도 꼭 같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한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공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끼치는 선한 영향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 유럽도 다 옛날에는 다 이방 국가였고 그 이교를 믿고 잡신을 믿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기독교인들의 사회에 끼치는 선한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죠.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은 반딧불이 여기도 비치고 저기도 비치고 곳곳에 비치고 작은 선행이 두루두루 여기저기 퍼질 때 억압적이던 세속국가의 권력주의와 특권층의 부패가 물러가고 인권과 평등과 자유가 보장되는 기독교 사상에 뿌리를 둔 그런 보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국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사실 그런 유럽의 전통, 기독교 전통을 바꿔서 그 헌법도 만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번에 트럼프 그 이노그레이션 한 데 보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또 크리스찬 기독교 그 목사님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썼던 뭐 성경입니까? 거기 하고 또 자기 어머니가 자기 어렸을 때 트럼프에게 준 성경 놓고 거기서 서약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전통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나마도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은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복음의 빛이 비치는 곳에는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좋은 영향이 옵니다. 때로는 박해도 받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빛의 생명력은 막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유업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유업의 땅을 향해서 가서 가만히 있는 게 구원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자기 유익과 자기 개인적인 축복이나 이런 데만 골똘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내게 주신 그 유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랬거든요. 그 분이 뭐 새벽기도 자꾸 얘기하길래 그러면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목사님과 또 다른 분이 앉아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 그분이 요즘 새벽기도 잘 안 나와. 아직 새벽기도를 나올 만큼 문제가 없는 모양이지. 거기를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좀 이렇게 힘들게 하셔야 나올 거야. 그래 이제 새벽에 와서 이제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한다 그러죠. 그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고 도대체. 와서 복 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좁습니다. 복 달라고 하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려고 의도하신 유업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참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근데 맨 내복 주세요, 내복 주세요. 내복은 이제 뭐 맡겨놨어요? 아브라함이 너는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개인적인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복에는 물질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물질을 안 받는 것이 복이에요. 물질을 받아서 그것이 유혹이 심하고 잘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은 그런 복은 안 받는 게 낫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안 주시기도 해요. 물질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주기로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나 추구해야 할 복을 유업의 복이라고 하고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욕을 받으시는 때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사회 욕을 먹고 먹을 짓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어요. 복음의 빛이 다 가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유업의 복을 추구해야 할 그런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그런 성도들에서 내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 내 죄만 갖고 회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누구를 놓고서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조국의 죄를 위해서 조국의 자기 민족들의 그 백성들의 그 아주 부패한 것을 입고 조국의 죄를 탄식하면서 자기가 말이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거든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하셨습니까? 세계 역사의 전체적인 비전을 다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로마가 어떻게 될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로마가 분열돼서 구라파로 이렇게 여러 나라로 쪼개지는 것까지 다 비전하시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까지 그것을 환상으로 다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자기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산상봉헌의 삶이죠. 그것이 유업의 복을 찾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의 경건이죠. 그것이 영성이에요. 근데 그런 차원의 영성은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맨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부터 작은 반딧불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주님께 아뢰고 새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유업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 그 Redeemer Presbyterian Church라는 곳이 있어요. 팀 머시 켈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이제 세운 교회인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많이 퍼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갈라디아서 설교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책으로 된 걸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과 상은 우리들이 받은 용서만큼이나 확실하고 보장된 것이다. 우리의 유업은 획득해야 할 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이다. 저는 이 말에 50%는 동의를 하고 50%는 반대합니다. 티모시 켈러라는 사람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말씀 참 잘 전하시고 복음적이고 아주 여러 가지로 공헌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유업의 상이라는 것은 용서를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유업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업의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그러면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을 실제로 소유했습니까? 그것이 보장된 것이었어요? 출애굽 세대가 나와서 그 첫 세대가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어요. 갔지만은 그들은 두 사람을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보장된 거 아닙니다.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무조건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받는 유업의 축복들은 조건부예요. 거기에 그처럼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업은 약속을 믿고서 힘써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유업은 획득해야 할 상이 아니라고 하셨지만은 히브리서나 다른 말씀이 또 출애굽 세대에 대한 사건을 볼지라도 이것은 획득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는 자가 받는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6장 11절. 그래서 다른 50%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유업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유업은 유업의 상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에게 주시는 엑스트라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유업이라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인내를 거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어떻게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보장된 것이라면 뭐 가만히 있어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유업을 위해서 전진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의도된 것이에요. 근데 그 이어지는 것이 자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욥을 차지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욥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것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은혜의 욥에 관심이 없거나 무시하고 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욥 신앙으로 복을 받기를 기원합니다.